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부터는 아주 슬프고 끔찍한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천지 만물과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심판시켜서 다 멸망시키는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에부터 시작되는 이 엄청난 사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무서운 일을 결심하셨을까요? 지난번 설교 때도 다룬 노아 홍수 심판의 배경이 오늘에 계속되는데요. 심판은 타락과 부패 때문에 임합니다. 죄 때문에 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가면 잊혀지지만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한번 저질러진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해결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있어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파급이 점점 커져가죠. 가인은 형제를 죽인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갔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그 후손인 라멕의 시대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홍수 직전의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만남이 있었어요. 성적인 타락과 잘못된 결혼이 가정을 붕괴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믿음의 사람 셋의 후예들을 가리키죠. 셋은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손이었습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믿음이 돈독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계속 나오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던 믿음의 사람들인데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전혀 도외시한 채 감각적이고 욕심적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딸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본 게 아니라 외모에 끌려서 이 사람의 딸들과 마구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음란해집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과 세상의 심판은 잘못된 결혼, 성적인 타락, 부서진 가정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그때 커버했다시피 가인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서 동쪽으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세상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청동기 문화, 농경 문화, 유목미 문화를 차례로 만들기 시작하죠. 악기를 만들고 예술을 발전시킵니다. 건물을 만들고 건축업을 또 발전시키고 장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공대, 의대, 음대 다 나와서 하나님 없이 신나게 즐기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가인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일을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자입니다.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십자가 보혈의 예배가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고 있어요. 죄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의인들의 기도가 중보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를 보아서 예루살렘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의인이 누구입니까?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의 고독한 예배, 몇몇 사람의 보잘것없는 예배가 도시 전체의 어두운 죄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아 보여도 크리스천 예배자의 존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땅을 밟고 서서 예배하고 중보기도 할 때 세차게 흘러넘치는 세상의 죄의 물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예배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중보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일구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 가정의 어머니들이 사람의 딸들이었어요. 잠언에도 보면 현숙한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큰데 이 어머니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수하면서 한 세대 지나면서 믿음의 자손들이 세상의 자손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전형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 사는 아이들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당신은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프림은 정말 전설적인 고대사에서 유명했던 존재들인데 큰 힘을 가진 강포한 영웅들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고 사람들을 죽여 이긴 용사들이었어. 그래서 세상은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회, 폭력이 가득한 약육강식의 사회를 만든 주범들이 하나님 주신 힘을 잘못 써서 타락한 삼손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의 피에 흐르는 힘을 죄짓는 데 써버리는 인간들로 전락한 거예요. 언어가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솟구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에게 뚜렷이 되는 사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다 견제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 그래서 매일 세상에서는 강도와 절도와 폭행과 음란과 이유 없는 살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 네프림들이 그걸 주도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잘나 보이니까 세상은 그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심판은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타락한 세상과 연합해서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있었더라면 심판을 막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견제장치가 없어진 거예요. 심판은 죄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에 물들어버렸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 정치, 경제 잘못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인기와 쾌락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국민들의 양심과 도덕을 끌고 갈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심판의 바다로 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은 세상의 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동화되어서 예배를 포기한 데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인기대로 교회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무너지는 것. 이제 더 이상 거룩의 쿠션이 없어졌어. 여기에 하나님의 통탄함이 있습니다.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뒤에서 뭘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악한 현실 너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마음의 악한 생각과 동기까지도 뚫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전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CCTV는 피할 곳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영적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밀하게 하는 모든 죄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예리한 눈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보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을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슬픔을 갖고 계세요.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보다 직역하면은 땅에 인간을 지은 것을 한없이 슬퍼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죄 지으면 여러분도 슬프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이 사랑했던 존재들이 하나님을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고 만들어진 인간이 자신들이 지어진 창조 목적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실 때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주셨는데 한 저명한 신학자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말하기를 여기에는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슬픈 분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무관심한 제3자 입장에서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손상과 피해를 입으신 창조주의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판치는 것을 보고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라고 계시는 거야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밤새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당장은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터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죠. 그 진노가 터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인내심이 마침내 극에 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을 오래 참아주시지만 언제까지 참아주시진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 계신다고 해서 죄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 죄는 쌓이고 있고 쌓인 죄가 어느 한계에 이르면 심판이 옵니다. 11절 12절 보세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죄가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이 말 외에도 세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분량이 심판의 분량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재고 계신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지금 이렇게 환경 파괴가 되고 있는 건 우리 인간이 죄 때문이죠. 지금도 보면 악한 정권들이 다스리는 나라들 땅이 부패해요. 북한의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는데 완전히 지금 황폐해져 버렸어요. 죽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악이 성행하면은 그 땅이 심판을 받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준비하셨다고 했죠.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성령이 이제 영원히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요. 아, 무섭죠.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짓고 나올 때도 이 말이 안 나오는데 노아 홍수 직전에 이 말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성령께서 진짜 오셨다가 떠나가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떠나가셨어. 회개하지 않으면 떠나가셨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전에도 육신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죄에 물들어 버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동물 같은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이렇게 매를 때리실 때는 소망이 있어. 그러나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이 관심을 끊어버릴 때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심판의 카운트다운이거든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인간 수명이 단순히 120년으로 준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120년 뒤에 심판이 온다는 하나님의 그 모래시계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죠. 그때는 물심판이 아닌 불심판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여기서 8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버렸어도 아닌 한 사람 노아를 주목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에게 소망의 불꽃을 지펴주셨어요. 노아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역사는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는 믿음의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중복, 한 사람의 순종만 있으면 교회 시작할 수 있어요. 완전한 새 역사를, 나라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소망의 한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은혜는 특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진짜 괜히 특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선하거나 잘났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평가받는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죠.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의인이라는 말은 노아가 흠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적어도 죄가 쌓이지 않고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은혜로 덮어주신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라고 해서 우리가 죄짓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고 죄를 부인하거나 핑계하고 쌓아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보혈의 은혜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살아가는 삶에서 의가 나타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자기만 죄를 짓지 않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는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는 뜻입니다. 자기 세대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탈세하면서 사업하는데 정직하면서 세금 내는 바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술집 다니고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 깨끗하고 순결한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모두 폭력과 음란과 돈 욕심으로 가득 찬 시대에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욕할 때 노아는 개의치 않고 유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타락한 시대로부터 왕따당할 각오를 해야 되죠.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돼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죠? 어저께 들은 말이죠. 하나님과 300년이 넘게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 갔던 그의 증조할아버지 에녹의 영이 노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라멕, 무드셀라, 노아에 이르기까지 4대째 예배하는 가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배가 생활화된 사람에게는 죄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결과 유혹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죠. 당연하죠. 내가 대통령하고 만나고 있는데 어떤 동네 불량배가 와서 나를 건드리겠어. 하나님과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정말 거룩한 보호막으로 자기를 코팅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탈진되지 않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기쁨이 있죠. 날마다 솟구치는 독수리처럼 비상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하는데 세상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세술은 세부대, 심판은 끔찍해 보이지만 사실 심판이야말로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다 갈아엎어야 새 터전을 세우죠. 심판의 목적은 그러므로 멸망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을 없애는 이유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함이죠. 노아 홍수 심판은 이제 임박한 주님의 재림과 때 임할 최후 심판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경은 심판받는 악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노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포인트가 아니라 홍수 가운데 구원의 배 방주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인 거예요. 노아 방주 이야기는 내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노아 같은 의인, 그런 예배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를 버리고 세상의 딸들과 어울렸을 때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멸망할 수 있는 심판의 전주곡이 됨을 배웠습니다. 우리 고독한 예배자들이 아무리 소수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코로나 시국이지만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심판을 막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